북한의 핵시설 근로자들과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포괄적으로 지적하는 보고서가 한국에서 발표됐습니다. 한국 민간연구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이 작성했는데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 근로자, 즉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아울러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이 단체 글로벌 거버넌스 센터장인 신창훈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 정부가 최근 그 외화 확보를 위해서 해외에 노동자를 많이 파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렸었는데 현재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 규모와 파견국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실 저희들이 조사한 언론 자료와 보고서 등을 전부 다 한번 종합해 보면은 2013년 1월 기준으로는 5만여 명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된 국가 수는 16개국에서 현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범위를 좀 확대해서 지금까지 북한 노동자를 한 번이라도 고용한 적이 있는 국가의 수를 따지게 된다면 무려 45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북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들이 사실 인터뷰한 해외 노동 경험이 있는 탈북자 모두가 사실 근로조건이나 근로시간, 임금 등이 명시된 노동과 관련한 계약서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는 왜냐하면은 노동 착취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어떤 국가에 근무하고 어떤 업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근로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근로시간은 많게는 한 16시간, 적게는 1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 근무 시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임금 지불이 매월 지불되는 방식이 아니라 북한으로 돌아갈 때 한꺼번에 지급되는 방식도 있었고 또 임금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주로부터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매월 심각한 착취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현지 주민과도 자유로운 접촉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항상 감시를 받는 구조가 되어 있고 또 휴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에 명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에 불과했었습니다.
네.
또한 또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은 대다수의 근로자가 보통 비자 기간이 3년 정도를 받고 해외에 파견이 되는데 이 3년 기간 동안 한 번 또 자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근로자가 집에 경조사가 있어도 파견되어 있는 동안에 가족들한테 다녀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그 노동자 보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본 것은 인권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노동자의 권리라는 측면도 한번 잣대를 가지고 북한 인권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의 노동 얘기하면 주로 그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그런 북한의 수감시설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강제 노동 착취 이런 문제가 국제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물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유엔의 그 COI 역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문제와 그 COI 보고서의 그 지적하는 내용과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미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 후반에 이미 국제사회에서 러시아 벌목공 이야기는 러시아의 또 다른 시베리아 군락이다라는 표현으로 된 바 있을 정도로
그렇죠.
인권 침해의 심각성이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COI 보고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뿐만 아니라 일반 수감소에서의 강제노역 실태가 적나라하게 고발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탈북자들을 인터뷰해서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과 인터뷰를 해보니까 먼저 이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전혀 현지 주민하고 접촉이 자유롭지 않았고 그리고 집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었고 또 대부분 국가에서 입국 직후에 여권 등을 몰수를 당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동에서도 상당히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 지불 구조도 착취에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었고 열악한 환경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혹은 일반 수감소의 강제 노역 환경이 해외에 그대로 옮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COI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제 노역과 저희들이 이번 해외 근로자들을 인터뷰해서 얻게 된 강제 노역의 수준이 거의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관심사인데요. 보고서를 네. 보니까 국제사회가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사실 해외 노동자 인권 침해 상황을 근거로 북한을 직접 제재하기에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한다면은
네.
북한이 사실은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외에 노예 노동이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에 전혀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지금 이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러한 금지조약에 대부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협력을 통한 제재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UNCOI 보고서는 인권과 관련해서 타겟 섹션, 즉 표적 제재라는
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문제 역시 그 계약을 체결한 국가에 대한 강제노역 내지 노예노역을 이유로 한 표적 제재도 저희들이 고려해 보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보고서를 내게 됐습니다.
네, 이런 말씀하신 제재들이 국제 그 현실상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문제에 대한 제재 문제는 사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이 해외 노동자들이 북한 주민을 외부 세계에 접촉시킬 수 있는 창구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지금과 같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국가가 북한 정부와의 계약 시에 노동 조건 등에 관해서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다른 CY 보고서는 북한 영토 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만을 다뤘기 때문에 북한이 그 실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사실 이 해외 근로자 파견 문제는 근로자들을 고용한 국가들이 협력만 해준다면은 실사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북한 인권 문제를 문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외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한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신창훈 박사와 함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